금요일 저녁에 특별히 이제 16개의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이제 성경을 훑어보는 그 교재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중심으로 제가 이게 금요일 저녁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사순절이 끝나면, 우리가 부활절이 끝나면 또그 교재를 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줌으로도 할수 있고 또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좀 시간적으로 1부와 2부 예배 시간에 좀 사이가 있는데 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오후가 될 수도 있고 좀 호응도를 봐서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학적으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신학적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우리는 누구인지, 또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하지만 그 신학도 결국은 무엇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우리 개혁주의는 문자주의는 아니에요. 물론 문자를 믿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오타가 있어요, 없어요? 오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그 적그리스도 계명성을 이야기할 때뭐 여러 가지로 그 새벽별 이야기하면서 이게 원래 뭐 사탄인데 뭐 하면서 그거 가지고 얼마나 그 성경을 바르게 한다고 하면서 논쟁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심이지만 또 동시에 그 성경의 참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항상 찾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개혁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 잘 그것이 없지만 이 길을 가다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뭐 이렇게 영어로도 이렇게 푯말 비슷하게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그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어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땅을 회복하시고 자기의 소유권을 선포하시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계약을 어긴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냐면, 이제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삶이 기쁨입니까? 고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그 삶이 기쁨이에요? 고통이에요? 제가 사순절 기간에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통독하는 그 매일매일 제가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그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번 주 매일 성경을 읽고 있어요. 안 틀리고 한 번에 딱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 호흡이 딱안 맞아가지고 이 씹어요. 이 말을. 그러니까 그냥 혼자 읽을 때는 부담이 없는데 이게 딱안 틀리고 읽으려니까 더 신경 쓰여가지고 틀려요. 그래서 몇 번을 다시 읽다가 아, 안 되겠다. 그래서 에디팅하는 프로그램을 샀어요. 이게 한 번에 이게 고치지 않고 딱 읽으려고 했는데 어떤 성경은 뭐 70절도 넘어요. 한 장이. 그러니까 그것을 안 틀리고 읽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처음에는 마태복음 처음 할 때는 틀리면 다시 녹음하고 틀리면 다시 녹음했어요. 하루 종일 읽어도 10장을 녹음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유 은성 씨 말씀을 하루 종일 읽으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고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칠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기쁨이 넘쳤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목이 아파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기뻐야 되는데 말씀으로 충만한 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또박또박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게 언제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마음을 한 게 뭐였냐면 내 음성으로 성경을 한 권 쓰자. 그러니까 하나 그 통독 그 파일을 만들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번 봄에는 신약을 다 하고 제가 가을에는 구약도 하자고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도 한번 다 만들어 보려고요. 구약은 더 길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언어들이 사람 이름이 나오면 정말 힘들어요. 마태복음 1장에 그 사람 이름 다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읽으려고 하니까 아, 왜 이렇게 틀려요? 이 말이 막 꼬이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지금 이제 누가복음 6장까지는 끝냈어요. 누가복음에도 그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위에 하는데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게 리듬을 타야 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리듬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이렇게 읽는 게 기뻐야 되는데 이게 kind of 좀 일로 읽으니까 아 이게 좀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막 그냥 막 이 움직이지도 못하게 막 억압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까? 이게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나를 꽉 가두어 놓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울타리가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족히 누릴 수 있었어요.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범죄하니까 어디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울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는 그 삶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는 경작한다고 하지만 그 경작한다는 것은 그냥 잘 열려있는 그 과일을 따먹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평안해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하와의 취미가 뭐였냐면 에덴 동산을 산책하는 거였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 에덴 동산을 산책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씩 따먹으면서 참 그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에 이 뱀의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잘못 이용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강제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그냥 꽉 붙잡고 그냥 꼼짝도 못하게 해주시지? 그럼 내가 죄 짓지 않고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그거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동시에 그 자유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하신 거예요. 자유 선택. 그런데 그 선택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내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살아가려면 그 질서에 순종해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살아가려면 미국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나는 미국법 안 지킨다 라고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그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 그 열매를 먹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들으면 이게 노를 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딱 그 말을 듣니까 그게 탁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읽은 책을 보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죄지만 이미 그 마음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죄의 시작이 어디에서 부를까? 이 앞쪽은 창세기에 있는 짧은 그 성경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는데 이미 그 마음 속에 이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 계약서를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막 고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자기가 임의대로 해석하고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성경을 잘 보면 좀 말이 좀 그렇지만 뱀의 탓, 사탄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어요. 물론 뱀이 유혹해요. 미혹해요. 그런데 이미 그 마음이 좀 쏠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다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때 뭐라고 얘기냐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하와가 뭐라고 했냐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거짓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할 때는 마치 그냥 사실만 얘기하면 좋은데 오히려 거짓말하는 사람이 포장을 해요. 막 자기가 잘 알고 있고 정말 어떤 신실함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막 갖다 붙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거는 먹지 말라는 건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이 하와가 조금씩 거짓말하고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데 미사여구를 막 갖다 붙여요.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는데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자기가 덧붙이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거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막 신뢰를 주는 것처럼 막 이것저것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다 사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죄가 들어가니까 이게 교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되고 싶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잘 대해주세요. 이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쓸 때, 직원을 쓸 때, 이게 잘해주면, 알아서 잘해주면 좋은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알아서 잘해요? 아니면 잘안 해요? 편하게 해주면, 알아서도 빠릇빠릇하게 움직여요? 아니면 점점 더 게을러져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설교 시간이 그렇지만, 갈구면, 잘해요, 안 해요? 갈구면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갈굼을 당해보는 부목사 생활도 했는데 제가 그 부목사 생활을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일은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감정이 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목회는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 혹시 내가 갈구는 사람으로 보인다면 미안해요. 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좀 그렇게 나오는지도 모르지. 그게 정말 원치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참, 안 그러면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주시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너무 평안하니까 한마디로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같이 되지 아, 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하와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 뱀이 딱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변합니까? 사탄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사탄의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부분도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 7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거는 뭐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과일이 무슨 지혜롭게 할 만하겠어요?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이미 내어주는 거예요, 사탄한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죄는 결코 혼자 짓지 않습니다. 같이 지으려고 그래요. 이 죄인들의 이 특징입니다. 절대로 혼자, 물론, 돈은 자기가 혼자 다 먹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막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한번 망가지면 다른 사람들도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좀 안 좋은 예가 될 수 있지만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기를 당한 사람이 다시 사기를 치더라고요. 거기서 배워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핑계는 있죠. 너무나 힘드니까. 그리고 자기도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자기를 스스로 세뇌하는 거예요. 이건 사기가 아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그 순간은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데 사기꾼들 특징이 바로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말 이제 눈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이 좋아지니까 그 좋아진 눈으로 뭐를 해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슬슬 피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들 여러분하고 반갑게 악수합니까? 여러분 슬슬 피합니까? 식당에서 그렇게 피하다가 우연히 딱 마주치면 얼마나 놀래요. 그렇죠? 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벌거벗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아, 이게 말이 돼요? 지금까지 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얘기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개하고 그 마음에 찔려가지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그 마음에 찔리는데 그 마음에 찔림을 가지고 그 찔림을 없애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을 아 내가 죄를 회개했다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그 죄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그때는 안 걸릴 수 있어요.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미국의 한 유명한 신학교의 신학 교수가 아주 훌륭하게 은퇴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엄청난 성범죄자예요. 그게 나중에 다 드러난 거예요. 학교에서 그 사람 이름 지우고 그분이 썼던 그 논문들 다 없애고 다 그런 거예요. 자기는 뭐 죽고 끝났으니까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남은 가족들 또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어요? 결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긴 그 결과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그 아담과 하와가 얻게 된 그 벌이 뭡니까? 물론 사탄도 이 뱀도 땅을 기는 뭐 그런 걸 흙먹고 막 그런 삶을 살지만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그 결과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랬어요.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은 무통주사도 있고 뭐 주사가 많이 발전되긴 하지만 어쨌든간 이 임신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아이를 품고 있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게 기쁨이에요. 하지만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바로 이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무엇입니까? 아담은 괜찮아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평생에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가 잘 되면 좋을 텐데 왜 잘 안 돼요? 다 이게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 다음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어요. 이 가시덤불, 엉겅퀴 농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잡초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막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땅의 저주가 수고해도 힘든 거예요. 수고해도 정말 성공하기가 힘든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다. 그러면서 제일 결정적인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울타리 에덴 동산인 그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울타리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나는 거죠. 창세기 3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는 뭐 하기만 하면 됐어요? 과일을 다 우아하게 따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삽질하고 막 돌 갈라내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땅을 갈아내야 되고 갈아내도 계속 잡초가 막 나오고 막 그러한 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에도 이 쫓겨나는 그 과정 가운데에도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사탄을 향해서 뱀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 사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발꿈치를 무는 뭐 그런 거 하죠. 그런데 동시에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사탄, 악한 영들, 적그리스도들 다 끝장나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설교 내용도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부끄러워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끄러워해요. 이파리로 가릴까요? 그럼 이파리로 가리면은 할 수 있어요. 이제 에덴 동산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살기 좋은 곳이지만 에덴 동산 바깥은 여러분 지금 터키 막 그런 곳이잖아요. 거기도 눈이 올까요 안 올까요? 눈 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던 것도 항상 제가 궁금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곳에 사시는 분이 저희가 성지순례 터키 갔던 곳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눈이 있더라고요. 아주 많이 쌓이는 건 아니지만 눈이 올 정도라는 건 뭐예요?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환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쫓겨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겨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쫓겨나는 그들을 향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한마디로 옷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죄 지어가지고 혼자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아, 둘이서 부끄러워하는군요. 피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쫓겨나지만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는 그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두 가지가 뭐였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나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부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사순절이 바로 그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죄를 이야기하지만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공부는 하지만 이 죄의 문제, 이 어떤 고통의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